잘 주무셨습니까? 저만 잘 못 잤네요,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권력인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거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운동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위로도 한번 들으시오. 제가 중학교 때 웅변대회를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상당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저희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교원에 이제 웅변대회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담당하는 분인데 6.25 때도 그 당시에는 방공, 웅변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희 반에서는 아무도 출전을 안 했어요. 근데 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 달에 뭐 한글날인지 개천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웅변대회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너희들이 안 나가면 내 체면이 뭐가? 선생님 체면 때문에 이제 우리 반 중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너는 원고를 쓰거라. 너는 중간중간에 웅변하다 보면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연사 이렇게 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잘 연구를 해서 넣어라. 거기 이제 저도 이제 그 중에 이제 세 명 중에 하나가 뽑혀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나가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연사가 된 거예요. 근데. 원고를 써달라 하니까 안 쓰더라고요, 이놈들이. 결국은 이제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손드는 것도 배우고, 이래서 이제 출전을 했는데, 그 예선전이니까 전교생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너무 못하면 이제 본선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응변대회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학교 3학년이면 16살인가 그럴 겁니다. 아직도 그 부끄러움이 많고 그럴 나이인데 예선전을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반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참. 그 저희들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도 거기 여러 명 앉아 있는데 근데 떨어졌겠어요? 올라갔겠어요? 우리 선생님 혼자 예선 심사를 하는데 얼마나 못했으면 저를 떨어뜨리더라고. 참.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에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쳐다보래요. 쫙. 천천히. 그리고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오늘 아침에 일찍 올라와서 몇 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한참 하다가 그 외우긴 외웠는데 제가 외우는 머리는 있었거든요. 외웠는데 중간에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나야지.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내려와야 됩니까? 그래도 꼴에 사나이니까 찾아가지고 한참 찾는데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몇 마디 하다가 이 연사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막 외친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장면인데 그 중요한 장면을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고를 잊어버리고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원고를 잊어버리고 찾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몇 마디 하다가 그 손을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외쳤더만은 그 애들이 그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다. 그 여자반 아이들이 그 우리 동네 애들도 거기 있는데 웃더라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이 참. 다시는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봐라. 제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선전에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못했으면 너는 본선에 나가면 안 되느니라. 내 체면도 중요하지만 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본선에 안 내보내시던데 그 이후에 저는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든지 뭐 목사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생각을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아예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 그 저희 동창들이 제가 여기 구미에 있는 전장군고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동창들이 1학년 때 구원을 많이 받고 2학년 때 3학년 때 그래서 한 1800명 가운데 180여 명이 구원을 받았었어요. 지금은 저 교회 여러 군데 있고 또 그 가나에 있는 조경원 선교사님도 저들 학교 후배고 그 여러 명이 그 현재 이제 강남교회도 김주원 목사님이랑 학교 동창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래도 저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맞는데 그냥 신앙을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는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학교에 성경 공부가 이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들이 이제 있어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또 매일 저녁 그 성경 공부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하나씩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되었는데 토요일마다 대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선교 학생 그 형제님들이 요즘 그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이 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또 목사님도 아주 바쁘신데 그 당시에는 저들 교회 자가용이 없었어요.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또 시외버스도 타고 또 저들 학교까지 오려면 또 시내버스를 또 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오셔가지고 자주 오셔가지고 말씀도 이렇게 전해주시고 근데 저희들도 이제 대구까지 교회를 이게 나가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신학을 하다가 그 제1회 학생 수양회가 거창에서 있었습니다. 거창. 여기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거창 나오죠. 그 다른 건물이야 거창 예배당에서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한 30평 정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 한 60여 명이 모여서 학생 수양회를 가졌는데 그때까지는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배우고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학생 수양회 가보니까 저희들 학교에서는 형제들이 한 10여 명 이제 참석을 했고 그 거창교회에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잔뜩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온 학생들도 많았고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말씀도 듣고 이제 찬송가도 배우고 그러는데 저희들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뭐가 다르더라고요? 수준이 달라요. 저들은 기껏 해야 이제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 너 뭐 하려고 대구까지 가냐 또 이상하다 뭐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선생님들도 뭐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가니까 거창에 있는 여학생 자매들이 고등학생들인데 그 당시에 1학년, 그 다음에 3학년,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동경에 계시는 조종식 목사님이요. 그 당시 1학년 자매님들이 몇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들 교회 귀한 사모님들이 되어 계세요. 그분들 간증을 듣는데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요. 학교에서 전도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집안에서도 핍박을 당하고. 근데 이제 그 삶을 간증을 듣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야, 이게 구원을 받고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그게 와 닿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요? 그냥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져 있구나.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행복한 거구나. 이제 그거를 조금씩 배우게 된 거예요. 그 수양이가 그게 좋더라고요. 이런 수양이 이렇게 오시면 저들 교회도 이제 작은 교회인데 이 작은 교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한 번은 수양회 때 제가 이제 그룹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저희들 그룹에 어떤 자매님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룹 교제가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그래 많지 않은 교회 자매님인데 이제 아가씨로 있다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위하여 막그 희생을 하고 봉사한 이야기를 쭉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혼자 이제 많지 않은 가운데 혼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힘드는 것도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고 형제자매들이 숫자가 많으면 같이 힘을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저런 간증을 듣고 저도 이제 한마디 좀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울산인가 어디에서 어떤 자매님이 그 뒤에 이어서 간증을 하더라고. 뭐라고 간증하냐면 저도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게 내가 한줄 알았다 하면서 그래서 누가 알아주면은 기분이 좋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좀 섭하더라 하면서 뭐 하더라 하면서 섭섭하더라 하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앞에 간증한 아가씨 자매하고 뒤에 간증한 자매님하고 더하기 빼기가 돼야 안 돼요. 그게 재밌더라고. 그게 그 그룹 교제가 그게 재미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오전에 복음반은 숫자가 좀 작고 오후에는 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들 반반 그런가 물어보니까 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그랬더니만 그룹 교제 가가지고 간증하는 게 싫어가지고 싫은 게 아니라고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들한테는 저한테는 조금 작은 일이라도 다른 분들한테는 큰 가르침이 되고 은혜가 될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예, 이 대답을 잘 하셔야 이 새벽 시간은 빨리 끝나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시기를 새벽 시간에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30분 내외며 빨리 끝나는 거라 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밥 먹는 시간까지 해야지. 저도 이제 이 부담을 잘 이렇게 못 이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축구를 잘한다는 그런 팀에서 활동했던 박지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이렇게 작은 게임에서는 잘 활동을 못 하는데 골도 못 넣고 근데 큰 게임이 있어요. 그 자기하고 비슷한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팀하고 그게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 하던데 거기에 나가면 날라요, 날라. 축구는 날라야 됩니까? 뛰어다녀야 됩니까? 근데 진짜 이분은 나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아나운서가 묻더라고. 이런 큰 게임에 나오면 부담이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들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하고 똑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더듬어도.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은 새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위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 우리 어떻게 하러 혼자 서 있는데 제가 지금 바들바들 떨고 싶다 하면서 그러시던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박지성 선수가 부담이 왜 안 되겠냐는 거예요. 더 큰 게임이 더 부담이 많다는 거라. 근데 이게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의 축구를 이렇게 더 발전시키는 계기도 되고 좋은 교회니까 피할 수가 없으면 즐긴다 하더라고. 뭐 한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축구할 때는 진짜 즐겨요, 제가.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를 몇 년 하다가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말 안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야기 안 할래요?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에 신앙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역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다 이제 포기 한국에 와 있는데 그때 이제 여름수행회가 있었어요. 그 간증을 하라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데 그때 이제 그 수양의 마지막 날 끝나고 그 자남복 영동 솔밭에서 축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성교 학생들하고 사역자인 저희들하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인데도 축구할 때는 하나도 의식을 안 했어요, 제가. 저는 축구를 하면 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많이 합니다, 입으로. 상당히 많이 떠들어요, 제가. 근데 그 축구를 하다가 너무 이상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목사님하고 교제한다든지 또 사역자들 모임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부담을 준 적도 없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러는데 축구할 때는 제가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 예전에 축구 선수 그 사역자도 있고 이러시게 되면 잘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잘 못하는데도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의식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전반전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었다 아닙니까?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아니 제가 목사님하고 교제하거나 이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하려면은 부담이 자꾸 되는데 축구할 때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하고 자유로운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 뭐라고 하셨겠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축구를 계속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끝나고 배구도 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보시다시피 키가 작잖아요. 그 배구는 잘 못해요. 근데 우리 배구를 잘하는 분이 계세요. 요 오후에도 요 목사님들 하시던데 그중에 키 큰 분 김선영 목사님이 그 배구를 아주 잘하시는데 그분이 배구 하는데 목사님이 야 너 나와 그러면서 빼더라고. 그 저보고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를 해야 이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종들이나 교회가 우리에게 뭐가 책망만 하고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주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와 닿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심한 그 심찬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좀 그 사실은 너무 멀리 간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형제 자매님들 상황을 잘 아니까 눈치가 보여요. 눈치를 안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아유 너무 멀다. 근데 원래 아프리카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어떤 집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그런데 근데 마침 저들 지역에 있는 김 목사님이 김동석 목사님이 그 일본의 오사카에 대전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 강사로 가신다 하더라. 그 며칠 전에 알았어요. 하기 전에. 야, 이거 참 좋다. 제가 오사카에 몇 년 살다가 왔고 그거 하면 말도 통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보다는 오사카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도 많이 안 들어요. 이거 참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첨지 목사님이라고 계셔. 그분하고 저하고 통하는 게 많거든. 작전을 짰어요. 우리 같이 간다고 하자. 우리 목사님이 가시니까 따라가서 돕는다고 하자. 우리가 가면 재밌는 거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주 목사님하고 성향이 비슷한 선비적인 성격이니까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지내라 그러시고 그 목사님하고 강첨지 목사님하고 저는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두 분 이렇게 우리 지내라 그러시고 우리는 내가 오사카 면전 잘 지리를 잘 알거든. 그 집회 끝나고 쉬는 시간에 갈 데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야, 한국 라면은 라면도 아니더라. 오사카 라면 맛있더라 하면서 이제 다 꼬셔놔가지고 또 이제 마침 저희들 구역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다 이제 허락까지 받아놨어요. 목사님 이번에 그 일본에 가시는데 그 여러 가지 도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가면 운전도 하시고 그 목사님은 또 링컨 학생들이 간다니까 큰 버스도 운전할 수 있는 분이고 저는 또 말도 좀 할 줄 아니까 같이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거기까지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얼른 멀리 아름다운 나라 가는 건 포기하고 이제 빨리 이제 바꿔가지고 다 이제 작전을 잡아놨는데 사역자 모임 끝나고 휘파람을 불면서 집에 딱 도착해서 차 시동을 끄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요즘은 전화가 좋아가지고 누구누구한테 전화가 왔다 딱 뜨잖아요. 그거 왜 전화하셨지? 내가 뭘 빠뜨리고 왔나? 네, 목사님, 예,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번에 미국도 가지 말고 그건 원래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일본도 가지 말고 그러면 집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또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아프리카 어디 3개국 어디를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부담을 즐겨야 될 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산이 많이 되는 거라. 예. 저보고 머리로 신앙을 한다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런 면은 계산이 빨리 돌아가요. 아프리카. 제가 몇 년 전에 합창단 뒤에 보조하는 스태프들을 이제 같이 스태프들을 인도하면서 같이 아프리카를 몇 번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동부 쪽에는 괜찮은데 서부 쪽에는 어렵고 힘들고 말라리를 많이 걸려오더라고. 그런가 서부 쪽인 거예요. 가나 이쪽에.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지간하면 저도 아니요 이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전화 붙잡고 한참 목사님 저 아프리카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고향의 목사님은 그런데 한 번도 안 갔다고 뭐라 하시던데 그런 분 보내셔도 되는데 우리 지역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신 아직 저는 젊습니다. 다음에 갈 기회가 많은데 이해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이해가 되도록 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벌써 정하셨더만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나오려고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금방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있는 그 곳에만 왕으로 약 7년 반을 있었어요. 이제 7년 반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 죽고 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죽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온 거예요. 헤브론에 살던 다윗 왕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지만 그 사람이 사울이 왕이 있었을 때 왕 위에 있었지만 왕으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비록 왕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울, 그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가 3,000명이 전부 다였는데 군사 3,000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쳐들어올 때 싸우는 데 쓰고 나라를 세우는 데 쓴 게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인기를 얻어간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를 세운다 했는데 그게 다윗이구나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에게 다윗이 이렇게 생겼다. 다윗이 어디에 나타나면 나한테 신고를 해라.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아고 숫자도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중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많은데 경상남도 만한 쪽은 광야예요. 광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 그 조그만한 나라인데 거기에 모든 나라에 다윗이 나타나면 신고를 해라. 그 있으면 우리나라 어렵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이제 그런 일을 사울 왕이 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7년 반이 흘렀는데 이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누구시였고요? 이건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었고 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백성들이 이걸 알고 있더라고요. 비록 사울이 우리 위에 왕 위에 왕의 의자에 앉아있지만 실제로 왕 일도 잘 못했지만 당신이 그때부터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도 직접 당신에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목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번에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소양에 와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강릉에 가서 말씀을 전할 시간이 몇 시간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시간표도 늦게 발표된 데다가 그래가지고 작전을 써가지고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다른 귀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편안하게 오늘 아침에 한 시간만 말씀을 전하면 되도록 이렇게 됐는데 왔는데 진행을 맡은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 제가 그 강릉에 가는 것을 피했다가 저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말로만 믿음이란 말은 잘하지만 그런 건 믿음을 안 하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여기 와서 다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고 그 저기한테 이야기하는 이것까지 피해다가는 온 사방에서 공격이 돌 것 같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부담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이 맞는데 목사님이 부담을 피합니까? 즐기십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제가 옆에서 봐도 정면 돌파를 하신 분이 도망가실 줄은 몰라요. 근데 그걸 우리한테 욕을 하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경험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이 자주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늦게 이렇게 잠들었는데 이 다윗왕은 이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지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망자로. 뭘로 살았다고요?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다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7장에서 그 유명한 전쟁에 나갔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20살이 안 됐습니다. 다윗이 그 집에 막내였는데 자기 위에 형 3명은 전쟁에 나갔어요.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다윗은 막내라서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아마 15세에서 17세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전쟁터에 전쟁하러 간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이세가 시켜가지고 너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이 잘 돌아가는지 우리가 이기고 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어려운지 갔다가 보고를 해라. 그 다음에 형들한테 이거 갔다가 전해줘라. 형들을 지도하는 군대 장관한테도 좀 맛있는 걸 갖다가 줘라. 요즘처럼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갔다가 다윗이 누구를 만났어요? 골리앗이라는 키가 약 3미터 가까이 되는 큰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해도 요즘 우리 킬로그램으로 약 60에서 70킬로그램 정도 되는 갑옷을 입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정도의 몸무게를 갑옷으로 만들어가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상당히 덩치가 큰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창날은 뱉을 때처럼 아마 한번 휘두르면 한 2, 30명은 죽을 거예요, 아마.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이 뭐 같은 놈들아 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뭐하려고 겁을 내냐 다 싸우지 말고 너들 가운데도 한 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지면 지는 거로 하자 근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사울 왕도 나설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나설 줄 모르니까 사울 왕이 현상을 내걸었잖아요.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내 사위를 삼게 해주겠다. 저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내 딸을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계급을 높여주겠다. 마음대로 이스라엘 어디든지 마음대로 살게 해주겠다. 하는데도 아무도 안 나봤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전하려고 이제 보러 갔다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싸우겠느라고 누가 싸우겠느라고 내가 싸우겠느라고 다윗이 근데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죽이면 임금님의 사위가 된대.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급을 높여주고 이스라엘 땅에서 진짜 멋있게 살게 준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나갔겠어요. 다윗도 어린애가 아닌데 17살 좀 되면 절대로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나이는 20살 가까이 되는 나이인데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이렇게 힘이 없냐고 왜 이렇게 떱니까? 내가 가서 한번 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사울 왕까지 전달이 돼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골리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싸우러 나갔는데 이 골리앗은 창도 가지고 있지만 방패도 가지고 입었고 그러니까 방패라는 갑옷도 입었고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도 썼고 앞에는 이 골리앗 장군에게 날라올 화살을 막아주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죠. 다윗은 이전에 하던 대로 물맷돌 이 물매라는 게 있습니다. 물매 막 돌려가지고 이제 돌을 날려보내는. 그 물맷돌 한 다섯 개를 이제 들고 싸우러 나갔다가 골리앗이 웃지 않습니까? 가소로워가지고. 너무 어리고 너무 얼굴이 그야말로 피가 맞박이 아니고 이마에 피가 안 마른 사람이 나와 자기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것밖에 없나 싶은데 다윗이 얼마나 큰 소리를 칩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게 말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결국은 돌을 던졌는데 이건 박 목사님 표현입니다. 목사님 표현이라면 미사일처럼 그게 돼가지고 아무 빈대가 없이 이마만 비었는데 머리에 투구도 썼고 갑옷도 다 입었으니까 이마만 비었는데 여기 어디에? 예. 빈데 그대로 돌이 들어가가지고요. 원래 이러면 돌이 사람에게 이렇게 딱 들으면 돌이 박힙니까? 튕겨 나갑니까? 예, 튕겨 나가요. 이마가 단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마에 박혔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돌을 잘못 던져가지고 휙 돌리다가 뒤로 날아가도 어디로 날아가도 뒤로 날아가도 이게 미사일이 돼가지고 돌아가지고 그거 맡기게 돼 있다 하더라. 지금 제가 학생 때 들은 이야기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예.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이미 기름을 부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에 골리앗을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 하나 믿다가 골리앗이 죽어 넘어가는 걸 보고 이제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는데 승리라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면 다윗을 더 높이는 걸 보고 안 그래도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버리고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나라를 준다고 했는데 누군가 하고 궁금을 했는데 이게 다윗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사실은 자기 사위잖아요. 약속한 게 있으니까 자기 큰딸을 주었는데도 큰딸이 아니 줄대딸을 주었는데도 결국은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하고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때부터 다윗은 그 나라 살질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는 군대 장관까지 됐다가 한국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쯤 됐다가 그 다음에는 더 낮춰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나라에 살지를 못하고 여러 다른 나라에 도망다니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는 이곳저곳 숨어 다녔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이렇게 이제 구경을 시켜주던데 이 사막이 많으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사막과 광야 같은데 진짜 숨기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엔게디 요셀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피할 바위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여 하고 다윗 시편에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왜 피할 바위라 그러냐면 바위가 널쩍해요. 그리고 이제 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그늘이죠. 그러니까 피할 바위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피할 바위라고 하셨고 피할 그늘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근데 그거는 밖에서 보면 완전히 사막인데 안에 들어가면 어디서 물이 나오는지 물이 넘쳐나요. 시원하고 폭포가 있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거 더운 나라인데 그런 곳에 여러 번 옮기면서 숨어 다녔어요. 왜? 한 곳에 있으면 붙잡히니까 그러면 죽잖아요. 그까지는 괜찮죠. 다윗이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나라에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해피님은 도망간다고 간 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기가 죽인 골리앗이 살던 나라예요. 거기 도망간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게 그 유명한 우리나라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죽어요. 그거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그때는 이발사가 미용사가 많이 없었는지 젊어도 수염을 기르고 다녔잖아요. 살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살려고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흐리고. 왜? 미친 척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남의 집 앞에다가 막 이 뭘로 그적거리다 하는데 어떤 분은 그게 그적거리는 게 오줌 싼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보면 오줌 싸다 말은 없고 뭘로 이렇게 낙서를 막 그것도 그냥 나는 이름이 다윗이다 누구누구하고 사랑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뜻없는 글자를 막 낙서를 한 게 그적거린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게 정신이 미쳤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적이 있어요. 비겁해요? 똑똑해요? 아, 여러분은 참 똑똑하다고 보시는구나. 내가 볼 땐 별로 안 똑똑한 것 같은데. 비겁한 것 같은데. 살려면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짓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다윗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따라다니면 서로 위험하니까 처음에는 이 아버지, 어머니, 이 가족들이 따라오다가 나중에 헤어진 거죠. 시편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그랬던 시절에 다윗을 보고 5장 2절에 제가 읽으면서 뭘 알게 되었냐면 다윗은 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겁할 정도로 그렇게 도망간 적도 있고 피한 적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 사람은 신분은 도망자였는지 몰라도 사람이 볼 때는 형편이 없는 사람인지 몰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대로 왕으로 살았더라고요. 뭘로 살았더라고요? 잘난 척하고 왕이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나는 왕이다 그 마음이 안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당신은 그 당시에도 사울이 있을 때도 우리의 왕으로 했습니다. 우리를 거느려 출입하게 했습니다.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고 그렇게 도망다니는 위험한 상황에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라는 어느 지역에 옆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은 도와주지를 못하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데 나타나면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도 다윗 왕이 가서 그일라 거민을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건져냈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윗을 배반하더라고.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이 사람들을 건져줬으니까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다른 데로 가라. 그일라 사람이 너를 배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일을 다윗이 실제로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늘나라 가면 어디에 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은 제가 저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뭐라고 하시면 안 돼. 저보고. 예. 그것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걸 여러분도 아시는구나. 근데 다윗은 앞으로 오늘 지금 사무엘 5장의 전체 왕이 됐지만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와서 나한테 이제 당신이 왕입니다 하고 높여주는구나. 그때부터 왕으로 산 게 아니고 도망자로 다니면서도 비겁한 일을 당했으면 미친 척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에 나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정신이 나더란 말입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왕자로 사는 거는 그거는요 안 믿어도 그렇게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죄사함을 받고 분명하게 의인이 됐으면 그 나라 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요 안 믿어도 그렇게 됩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 나라 가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회비를 내고 최양이 참석하면 밥을 줘요 안 줘요? 예, 밥을 줘요. 그 회비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밥을 사 먹을 때 미안해하지 마시고 많이 달라 그러세요. 그거 많이 주실 거예요. 예, 회비를 조금 적게 냈으면 적게 드세요. 예? 자, 근데. 야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형편은 도망자인데 형편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왕이라 했으니까 나는 왕이구나. 그래서 왕 노릇을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저는 제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떤 조건이 제가 볼 때도 이제는 믿음으로 살 때가 됐는갑다. 이제는 말씀을 전해도 되겠구나. 괜찮겠구나. 이럴 때 제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는 제가 안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뭐가 있어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좀 그분들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내실 텐데 내게 속에 내 이상에 뭐가 안 나오잖아요. 저는 전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일하는 건 주님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나라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 같으면 구원받고 뭐하려고 살아요, 여러분? 복음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가서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고, 이 땅에 거듭나고 이 땅에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형편을 무시하고, 뭘 무시하고요? 아이고, 나는 좀 가난해. 나는 저 형제보다도 가난해가 돈도 많이 못 벌고, 우리 남편은 좀생이 같고, 뭐, 우리 아내는 어떻고 저렇고, 우리 애들은 몸이 약해서 나는 원래부터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다 쓸데없는 소리더라 말입니다. 나보다 좀 더 신령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뭔 복음을 전해. 이건 전부 다 죽은 소리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자신을 쳐다보면서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죄더라고요. 단계 죄가 아니고. 그게 주의 마음과는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어려운 일을 피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게 뭔 주를 믿는 거냐. 아니다. 이게 성경에서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의 흐름에 굴복돼 산 게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갔더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내년에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그래서 네 이름을 지금부터, 그 당시에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 이름이 세자였어요. 세자 아브라함 이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지금부터 이름도 바꿔라. 뭘로 바꿀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세자가 네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많은 열국의 뭐다? 아비다. 너 자손이 많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도 너무 허탄했던지, 내가 지금 100살이나 됐는데 아이를 얻는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잘 못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난 나이가 175세였어요. 그러니까 약 75년간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산 거예요. 뭔 이름으로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이 누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저는 누구? 아무개입니다. 그럼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예, 저는 이름이 자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다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많은 게 아니고 열국의 아비입니다. 그럼 제가 놀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할아버지가 자손이 얼마나 많길래 많은 민족의 아비라고 하냐. 저 혹시 몇 명이나 자녀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몇 명요? 아직 한 사람도 없는데요. 예. 백살 때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살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몇 명을 낳냐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죠. 자기 아내, 원래 아내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 133세 때 사라가 죽었어요. 그 뒤에 또 장가를 갔어요. 130이 넘어가지고. 예. 그래서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성경에 보면. 합하면 몇 명? 산소를 잘 못하시구만. 아, 이삭 하나하고 6명 합하면 몇 명? 7명. 그 뒤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손자를 봤어요. 손자, 친손자를 봤어요. 이삭의 아들들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160세에 그 유명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자, 그 손자까지 합해서, 에서와 야곱까지 합해서 몇 명입니까? 9명. 그리고 이제 보태 줘가지고, 이 약속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 오기 전에 낳았던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하가를 취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합해도 몇 명이에요? 10명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이 친 이 직계라 가지고 뭐 하는 1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뭐 많은 숫자, 요즘으로 보면 많은 숫자지만 그때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희 가운데 중간 고모부의 아이들도, 아이가 아니지, 저보다 이제 누나는 나이 훨씬 많으니까 12명. 저 시대에 10명은 딸이고 밑에 둘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들들은 제 동생들 한참 나이가 어리고 제일 위에 큰 누나는 저하고 지금 한갑이 훨씬 넘었어요. 나이가 많아요. 12명을 낳더라고. 제 시대에도.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국의 아비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10명밖에 안 낳고 그것도 합해줘가지고 이스마엘까지 합해줘서 손자까지 합해서 10명밖에 안 낳고 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눈으로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 눈으로 인간의 눈이에요. 이 육의 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이 눈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러분 육의 눈으로 확인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믿으시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난 아브라함입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봐도 이제 믿음이 왔다고 싶을 때 움직이려고 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된대. 뭐가 와야 되는데요? 뭐가 와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되나?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제가 그러게 살 때가 너무 많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당신이 내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분명하다.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를 섬기면서도 작아지고 약해지고 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비굴한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장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살펴야 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거듭난 지 한 30몇 년 만에 복음을 들으셨는데 그때까지 어려웠던 거는 제일 어려운 거는 이 나이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가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조사를 해봤잖아요. 도대체 아버지 친구가 누가 계신가.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게 아버지한테는 부담스러운 거라.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죽을 쉬고 앉아서 성경 이야기 듣는 게 괴롭고 70년 넘게 폈던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거 끊고 뭔 재미가 있냐 그러시고 아버지 저 담배 하나도 안 피워도 재밌는 게 많은데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는 그게 크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렇게 살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건데 그 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뭐 하려고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으면 현실적으로 믿으란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면 돈이 없을 땐 가불이라는 걸 해보신 적 있어요? 미리 땡겨서 월급날 말고 땡겨서 내가 돈이 궁한데 좀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사장한테. 그런 거는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불이 아니고 실제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닌 것 같은데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신다고 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러분 장난을 치겠어요? 예. 비행기 타고 만 미터만 올라가도 그 위에 인간 보이지도 않는데 조만한 인간을 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이들이 살았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서 몸을 위하여 미친 척한 데도 있고 피한 적도 있고 하지만 이 마음 중심에 나는 이스라엘 왕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그 마음이 심겨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요? 틀려요? 대답 못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제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절대로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나한테 뭐라고 보시는가. 내가 나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괜찮게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인간이 죄 없을 인간이 없어.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느껴서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였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책이 됐다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시면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히 아시는데 그러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했다 그러면 그 사실 그대로 믿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본다든지 복음반을 해보면 첫날은 거의 인간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형편이 없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면 진짜 그 말이 맞구나. 나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진짜 죄인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좋은데 그 중에 꼭 몇 명은 내가 교도소도 안 갔다 왔는데 딱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런 사람 꼭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뭘 잘났다고 어떤 분들은 어제까지는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교도소도 안 갔다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꼭 그런 분이 꼭 그래요.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죄 없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그게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건 그분이 아니고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영이 있어요. 확실하게 거듭난 분들은 현실적으로 내가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역사하신다 하고 약속을 받아본 적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없으면 다 도망가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붙들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 붙들려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다 버려버리더란 말이에요. 저처럼. 그게 하나님 앞에 악한 거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그일라 거민을 구원한다든지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 왕이 자기를 따라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든 적이 두 번이나 있어요. 결정적으로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이더란 말입니다. 왜요? 그분 속에 다윗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텐데 내가 내 손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건. 하나님 일을 하실 텐데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로 따지면 사울이 훨씬 더 많고 다윗이 훨씬 더 어린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마음에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됐을 때 그렇게 여유롭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있을 때 왕으로 있으면서 왕의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시편 3편의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대적을 받으면서 반역을 당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더라고요. 네가 비록 사울 대신해서 왕이 됐지만 어떻게 네가 사랑했던 압살롬이 마음을 쏟아부었던 압살롬이 너를 반역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야. 안 버렸으면 왜 세상 사람도 안 당하는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냐? 너 하나님 버린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는 이야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왔어요. 그 영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일순간은 영향은 받았는지 몰라도 시편 3편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가시는 걸 보세요.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이겨냅니까? 안 이겨냅니까? 이겨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딴 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다윗에게 그 마음을 집어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못하는데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거듭 나서 주의 자녀라면 그 나라 가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게 살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으면서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나는 비록 배운 게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음만 열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고. 맞아요? 틀려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봉사도 못하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라고 그래?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고 느끼는 걸 다 버려버리고, 그래 특별한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특별한 행동을 안 할지라도, 많은 걸 잘 못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왜 일을 안 하시겠나. 제가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고 늘 똑같은 이야기요. 착한 일을 해라, 충성해라 그러고 바로 옆에 방송을 봤대. 그러니까 불교 방송인데 유명한 승려가, 아주 유명한 고승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막 가르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배움을 받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에요. 똑똑한 신학생이 손 들고, 스승님 왜? 이거 부처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맞다. 그럼 뭐라고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쉽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부처가 되는 걸 가르쳐주세요.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승려가 이야기, 이 고승이 하다. 야, 너는 내가 이야기도 못 알아들어. 그러더래. 못 알아들은 따라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야, 그대로 못 알아들어. 그래도 좀 쉽게 이야기하세요. 그 쉽게 이야기해 주에 그게 스승이지, 그러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쉽게 이야기해도. 내가 20년, 30년 머리 깎고 절에 돌을 닦는 스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던데, 네가 알아들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수도패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 주더래. 뭐라고? 네가 부처니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그런 이야기 말고! 뭘 내가 부처예요? 아가씨가 지나가면 저절로 눈이 돌아간 판인데, 지금. 돈에 욕심도 많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욕심도, 물욕도 많은데, 뭐 내가 부처예요? 그거 말고 부처가 되는 걸 가르쳐 주라니까. 바이 자식아, 넌 내가 이야기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더래. 알겠어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자꾸 이 육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느껴가지고 주를 흠리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안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하고 싸워 이길 만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우리가 그래 살지 맙시다. 그 나라 가서는 떳떳하게 그래 살고, 이 땅에 있으면서도 당신의 종들과 함께 힘있게 주를 위해 다가서 달려가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